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백기의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황 비오십 2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폭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백기에 관한 한 우리는 20세기 전반부터 있었던 바티칸의 전략을 알고 있다면서 교황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삶을 위한 싸움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백기의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 등으로부터 러시아를 두둔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당시 백기라는 표현은 인터뷰 진행자가 사용했던 용어를 교황이 그대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협상의 용기로서 달성된 적대 행위의 중단과 휴전을 나타내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니 대변인은 또 교황은 협상이 결코 항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갱단들의 준동으로 유혈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어제 부분 철수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아이티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중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키고 대사관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군을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 세계 대사관 보안 강화를 위한 미국의 표준 관행에 따른 것으로 군용기의 IT인은 탑승하지 않았었다고 남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IT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도 보안상의 우려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주재 인력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CNN 방송은 EU와 독일 대사 등 외교 인력들이 대피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IT에서는 지난 2일 갱단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규모의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 명의 재소자가 집단 탈옥하는 등 수년째 계속된 폭력 사태가 최근 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이티 내 갱단들의 두목인 지미 셰리지에는 6일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엘 앙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이티는 대량 학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어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원자폭탄 개발을 주제로 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주요 상을 석권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상을, 주연 킬리언 머피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각각 주연상과 조연상 등 총 7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총 13개 부문의 이름을 올려 아카데미 최다 부문 후보작으로도 기록됐습니다. 이날 오펜하이머의 주요상 석권은 지난 1월 7일 있었던 또 다른 미국 내 주요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에서 5관왕을 차지한 데 이은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며 1940년대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밖에 이날 시상식에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엠마 스톤의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4개 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우조연상은 코미디 영화 홀드 오버스의 더바인 조이 랜돌프에게 돌아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맞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휴전협상의 진전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라마단을 맞아 미국과 전 세계 이슬람 신도들의 행운을 빌며 기도한다면서 이 신성한 달은 성찰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고 3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육로와 해로, 공중으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면서 공중투하, 가자 해안 임시부두 건설 추진과 아울러 육로 원조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인도주의 지원 노력과 함께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협상의 일환으로 최소 6주간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들의 직책 또는 직급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일부 지역은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앞바다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에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외교부장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대화에 관심이 없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다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1월 24일, 28일, 30일, 2월 2일, 14일 등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지금 시급한 것은 억지와 압박을 중단하고 고조되는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란 표현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일삼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미한 양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평화 메커니즘을 시종 구축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결책으로 쌍괴 병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이라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미한 양국이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only what North Korea has done with their missiles and their nuclear program,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o deliver the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수사를 통해 한국은 적국이며 더 이상 평화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들의 직책 또는 직급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미 한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진영 구도가 작동하면서 협상 재개가 어려워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온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고 외교전략과 정보, 국제안보기능까지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아온 한국 정부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차관급으로 북핵수석대표의 직급은 그대로지만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보다 업무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탄생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한반도 외교정책국장과 외교정보기획관, 외교전략기획관, 국제안보국장 등 네 국장을 두게 됩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한반도 외교정책국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다른 국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군축과 비확산, 외교정보 분석 등을 맡게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며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 금융 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 측면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세계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본 인식과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도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중요도는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질적 요소를 합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정책 목표가 모호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 조직이 축소된 것은 자칫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관련국들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핵 군축이나 군비 통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더 고도화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직의 기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한시적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개편은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설치 목적은 북핵 6자회담 업무였습니다. 편제도 비핵화교섭을 하는 북핵 외교기획단과 한반도평화체제교섭을 담당하는 평화외교기획단이라는 두 국장급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6자회담 당시의 목표는 미중 패권 경쟁과 미러 갈등 심화 등 급변한 세계 질서 속에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도 요원해졌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유엔 메커니즘 자체도 제북제재 결의안이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 이란까지 포함하는 반미 전선 이렇게 국가들이 일정하게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용인 공간이 이제 생겼고 거기에 따르는 꼭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공조 전선이 사실상 이제 과거와 같지 않게 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도 북핵수석대표의 급을 낮추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하면서 정박 당시 부대표가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성김 전 대표의 후임으로 정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비중 축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엄중함은 더 커지고 있고 따라서 협상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미중 미러 갈등 속에서도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를 세계 평화 차원에서 협력의 영역에 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런 활동에 힘을 싣기 위해선 이를 주도하는 각국 대표를 상당히 높은 급에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가 냉전 시기에 많은 대립을 했지만 핵 비확산 또 핵군축 이런 문제에서는 많이 공조하고 합의도 많이 냈어요. 그런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기존의 여러 나쁜 분위기 속에서 떼어내고 공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수준 높은 포인트맨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과 영국 주재대사를 지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지만 미한과의 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이었고 미중 북핵 대표 간 양자협의는 화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협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협상 공전의 장기화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외 정책을 계속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상당히 국제사회에도 퍼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보다 한반도에서의 과도한 긴장을 막기 위해 북한 도발을 관리하는 수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악용 가능성과 시간 부족 등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비핵화 중간 조치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what those two officials said and knowing what I know about some of the debate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좌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고가 계속 늘어나고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 정책으로서의 비핵화 효과가 없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위 위협 감소나 이른바 군축회담과 같은 온건한 목표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간 조치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so when I listened to the remarks that the two of them made this week, what I heard from both of them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하겠지만 그 같은 반응은 두 고위 관리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 담당 국장도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중간 조치 언급은 분명한 정책 변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게 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election. On the surface, I think it's because former President Trump has started to talk about
신킨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많은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북러 간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켜보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선임 국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무 겸 대북 고위관리도 다음 날인 5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해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핵화 중간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의 관련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의에 그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한 중간 조치가 비핵화 과정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관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시점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a different criticism, which is this is very late in the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하기에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중간 조치 제안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과거 북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과 오랫동안 관여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ly 12 years ago this month, I and a number of U.S. expert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2년 전 북한 외무상과의 뉴욕 회담에서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의지가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단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협상의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단계적 조치 등의 접근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화두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런스 로리그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조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역량이나 핵물질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do this for free. They would expect some sort of compensation and
로리그 교수는 과거 모든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역량을 진전시켜온 북한의 약속을 미국과 한국 측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사찰을 허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중간 조치 또는 핵 동결에 합의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북한 내 비밀시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핵 역량 진전을 검증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군축 협상 또는 중간 단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 정서가 존재한다면서 한국에도 배신감 또는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Certainly, you know how it is read in the South Korean public, but I think it's just going to take some time to explain.
로리그 교수는 이번 중간 조치 발언은 한국 정부와도 분명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군축론 또는 중간 단계론을 꺼내는 순간 한국에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언급이 한국 내에서 다소 잠잠해진 핵무장 여론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싱킨 국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전략적 이점이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도덕적 우위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온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며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확장 억제 공약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3월에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연합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순전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 훈련들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자유의 방패 훈련의 성격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은 중국 측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훈련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중국 측 주장은 괘념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BOA에 자유의 방패 훈련은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훈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주요 목표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 후 한 기자가 자유의 방패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한 양국이 함께 상대를 특정한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갈등 해소와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은 단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지만 적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북한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국을 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역량,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방패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demonstrating support for North Korea, but we must understand that it is North Korea that has the hostile policy. North Korea has stated that South Korea is the enemy.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이 동계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also keep in mind that North Korea is currently conducting its winter training cycle. It is bringing its military forces to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북한이 11월부터 3월까지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3월은 아직 땅이 얼어붙어 기계화 부대의 기동에 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시기에 자유의 방패훈련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술 유도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진행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기가 품질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침략국을 지원한 어떤 나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무기 지원과 함께 방어시설 건설을 위한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포노마렌코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BOA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강조하며 러시아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이후 전황과 피해 규모를 설명해 주시죠.
It's true, actually, two years ago began th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my country, of Ukraine.
2023년에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격전에 실패한 러시아는 여전히 상당한 자원과 전쟁 피로, 핵 협박을 통해 승리하기를 바라며 장기간의 소모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점령군은 전선을 따라 공세를 강화했지만 크게 진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지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거의 3분의 1을 침몰시켜 러시아의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전 세계 연합을 결성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는 도시나 마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폐허로 만듭니다. 수십만 명이 살던 도네츠크 지역 거주지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바흐무트, 아브디브카, 마리인카, 블레다르와 같은 마을은 잔해만 남았습니다. 피해액은 현재 4,1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러시아에 의해 파괴된 민간 인프라 시설의 수만 15만 개가 넘고요. 학교 200개가 파괴됐고 1,600여 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학교 7곳 중 한 곳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1,702개 문화 기반 시설, 872개 우크라이나 문화 유산이 손상됐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손실은 인명 피해입니다. 우크라이나 법 집행기관은 12만 6,293건의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1만 1,943명이 숨졌고 민간인 1만 9,182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가 평화로운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계속 공습해 사상자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공습은 막대한 환경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30%가 적의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양국의 관계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군사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The issue and we have observed, I just discussed it with the
우리는 특히 작년에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교류가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최소 몇 달 동안의 적극적인 적대 행위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수의 포탄뿐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모스크바에 유도전술 미사일을 제공했거나 곧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이 우리가 요청한 수의 포탄과 다른 유형의 매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는 전선과 우크라이나 후방 모두에서 폭격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협력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비해 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기의 양적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방위군과 민간인 모두에게 위협이자 도전입니다.
북한도 분명 러시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양측 사이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조 계획이 있는지요?
You know that the world is interconnected. And now it's on the turning point.
러시아군이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 사례는 이미 기록돼 있습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 정부의 모든 증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보안 기관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 이 같은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처리해 유엔과 파트너에게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략자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증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측과 북러 협력 사안에 대한 합동 조사 등 향후 계획도 있습니까? 국방부 측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Actually, it was initiated by me, and I was delivered some message.
안타깝게도 그것과 관련해선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 회의는 제가 주선했고 우리에게 한국 국방부 측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들을 국방부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장기화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에는 어떤 여파를 줍니까?
Given the scale of this war, the most effective way
전 세계는 현재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나 국제사회 내 유럽의 입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규칙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보다도 국제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량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반도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하고 악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유세계와 단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You know that European future remains
고려할 때 전선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상당한 군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방어시설 건설을 위한 굴삭기와 불도저, 트랙터, 리프팅 크레인 등의 장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뢰 제거 장비, 즉 자동 지뢰 제거 단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 1991, when it gained independence, Ukraine possesses.
영국과 같은 우리의 주요 파트너들이 여전히 우리의 독립을 보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미국을 이끌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요 정책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지원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미국에도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때 전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Actually, United States, UK, and even Russia.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전술 및 전략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폭격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보장이 당사국들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순진함을 말해줍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를 점령하면서 처음 우리를 공격했을 때 중립국이었습니다. 우리의 비핵 지위는 푸틴이 우리의 영토를 점령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침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립화 가능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철통 같은 국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대한 진전은 있습니까?
Our main partners as US, UK still on the way of
유럽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 변화를 위한 대중운동을 이끈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전, 우리가 당연히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이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유럽이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그 단합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유럽 통합의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협상 개시 결정도 채택됐고 조지아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EU의 결정은 우리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며 미래에 대한 힘과 믿음을 주며 이는 특히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입 협상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유럽 통합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기술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협상 프레임워크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토 회원국 가입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2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입 초청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연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외교는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 가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저는 나토가 유럽 대륙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투 준비가 잘 된 군대를 보유한 회원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유럽과 세계의 안보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모두를 강화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한국에 부임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For Korea to provide offensive weapons to us, so make this decision to provide.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지원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제공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 컴퓨터, 구급차, 픽업트럭, 보호 장비, 발전기, 미니 굴삭기, 지뢰 제거 장비, 소방차 등에 우크라이나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자 공여 플랫폼에 가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 공여국 간 협의에 직접 참여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복구 진행 상황과 동향을 더 잘 이해하고 이 과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서 유익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드미트리 포노마넨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로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등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중국 회사가 최근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사례인데 명백한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의 위탁 관리를 받게 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연봉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HKJK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2월 1일부터 연봉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HKJK 인터내셔널은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입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북한 깃발을 단 연봉호가 2월부터 홍콩 소재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북한 당국이 작년 4월 불법으로 중국 중고 선박 헝성 29호를 구매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헝성 29호는 해연 8호로 불리다가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지금의 연봉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변경된 이후 줄곧 이 선박의 등록 소유주는 북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돌연 중국 회사가 새로운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로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리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헝천룽 홍콩이란 회사가 작년 5월 1일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엔 중국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고 2월과 1월엔 각각 단둥 진청 트레이드사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사가 금강 1호와 자이저우 2호의 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그 밖에 작년에 이름을 바꾼 홍대 1호와 창성 8호도 현재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북한 선적 선박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북한 선박은 지난해까지 모두 17척이었는데 이번 연봉호 사례를 더하면 모두 18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뷰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 유엔 대표부, 미 국무부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8월 뷰오이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지적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북한에 있는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 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뷰오이는 중국 정부에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들의 권리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대사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다양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퓨이의 논평 요청에 북한 여성과 여아들은 고질적인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인신매매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여성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를 찾아 의사, 사업가, 종교 지도자, 정치인, 학자로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용감한 북한 여성들에게도 북한 여성의 힘과 기업가 정신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돼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정부의 대외 선전과 달리 북한 여성들은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은 나라의 꽃,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중노동에 시달리며 국가의 요구에 무한한 헌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가 절대 외면해선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탈북 여성들이 계속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북송 위협에 시달린다며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인도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중요한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며 노력할 때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림 알살렘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도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에 보낸 짧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must not forget their plight. We must continue to amplify their voices and needs fo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알살렘 보고관은 많은 탈북 여성이 안전을 찾아 북한을 떠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송돼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북 여성들의 곤경을 잊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와 보호, 인권에 대한 요구를 계속 증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여아들이 도착하는 국가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정신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즉각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이 성평등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조치를 권고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제임스 히난 소장은 영상에서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성평등이나 여성 권리의 평등을 실현한 나라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성 인권 침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영상에서 북한 여성들에게 중노동을 부과하는 여성 동맹 문제, 기본권 부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여성 동맹의 착취 구조를 밝히고 가입의 강제성을 해소하여 북한 여성들이 삶에 있어서 큰 짐 하나를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즉,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여성의 지위도 개선되고 성평등이 보장될 것입니다.
국가 간부를 양성하는 당학교나 정치학교의 경우 여성이 극히 소수거나 극단적으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여성 간부가 많아야 여성을 위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볼커 트리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성은 수세기에 걸친 가부장적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며 우리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고 평화, 사회보호, 기후 정의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men have lived through centuries of patriarchal power structures. We need more women in our governance systems.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국제 부녀절 기념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게 우리 여성들의 가장 큰 행운이고 최대 행복이라면서 맡은 역할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UN 인권기구가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 금지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8일 북한이 고문 및 강제 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자국으로 돌아온 모든 국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의 언니 규리 씨가 동생의 구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 출신 개인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개인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원국들이 북한 출신 개인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이는 강제 송환된 이들이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가족과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규리 씨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등에 보낸 편지에서 초록이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희 오빠도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당한 뒤 북한 교화소에서 가혹한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었는데 제 동생도 오빠처럼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폭력과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을 제 동생과 500여 명의 탈북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철옥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8년 15살의 나이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했습니다. 탈북 후 중국 상간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가족들이 중국 공안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한국 외교부 등의 구명을 호소했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9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탈북한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강제 북송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철옥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와 유빈 씨 등은 철옥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과 영국, 미국 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사회에 철옥 씨 등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구명을 호소해 왔습니다. 규리 씨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생의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봉쇄됐던 북중 국경 지역이 최근 서서히 다시 열리고 있지만 아직은 예전만 못해 다른 탈북민들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소식을 들을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북중 국경이 열려 동생의 소식을 들을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구명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좀 닫혀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형제들한테서 지금 소식을 못 듣고 있는다고 그런 말도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또 조만간 또 열리겠죠. 그걸 예.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할 때까지 해보고 진짜 답답합니다.
규리 씨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을 잊지 말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여러 번 자담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오픈형도 좋아하는 친구들.
이 시간에는 있고. 한강 청소년 공부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3월 11일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영국 에이셔 지방의 로그필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거쳐 런던 대학 내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1928년 플레밍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 모양의 병균을 배양하던 많은 접시 가운데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세균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이후 종기나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 폐혈증 같은 병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1931년 소련 남서부에 있는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법대에 들어가고 그해 공산당원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지역당위원회의 제1서기에 선출된 이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체르넨코 서기장이 사망하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소련은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와 관료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소련에는 시장경제가 도입됐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됐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략 폐기조약과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1990년 동유럽에 팽배했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